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중에서 특별히 이 부활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공격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우스갯소리라고 부활의 사건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기독교의 그 뼈대라고 할수 있는 기본 진리가 다 무너지고 기독교가 허구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독교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고, 또한 세상적인 학문과 과학과 데이터를 통해서도 부활을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이다 라고 증명하려고, 입증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부활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성으로도,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그런 어떤 체계나 그런 이론이나 되어지는 것과는 정반대로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있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죽은 자의 부활과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벌써 2000년 전에 되어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사건을 인정하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이런 것들이 다 부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대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믿지 못하겠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뭐이 세상의 이치나 이론이나 논리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과 역행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과 반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믿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주장하거나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러한 일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신령한 교회예요. 은사도 이렇게 많이 드러냈던 교회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뭐 그런 체험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15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1장서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질서의 문제, 어떤 은사의 남용의 문제, 어떤 예배의 어떤 질서의 문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던 것을 우리는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에서는 부활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 부활장에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 내부의 문제점이 바로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 전파했죠.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전파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했다고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전파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복음과 정반대의 반응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 그 중에서 몇몇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사도요, 거짓 선생이고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교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 공동체에 드러났던 영지주의자들,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를 주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헬레니즘의 그 영향을 받아서, 헬라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이 이원론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원론주의자, 이원론주의, 이원론적 사고. 두 가지를 양분화시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양분화시킵니다. 이원론적으로 바라봅니다. 영은 뭐 영원한 것이다. 영은 불멸하는 것이다. 영은 인간의 혼을 말하고 있어요. 영혼. 이 영은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한 것이다. 결코 멸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육은 멸하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소멸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혼을 생각할 때, 인간의 육을 생각할 때 육체 부활이라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은 그래. 영은 영원할 수 있어.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영은 지극히 거룩하고 영원하고 좋은 것이지만, 선한 것이지만, 반면에 육체적인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것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것이 육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 부활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도 부인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듯하게 보여졌지만 실제로 육체로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교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럴듯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부활이 없으면 이런 사도 바울이 13절에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뭐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의 한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어떤 말의 어법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말이 틀렸지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틀린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 틀린 사실을 만약에 맞다라고 가정하면서 그것을 전제하면서, 그 틀린 것을 맞다고 전제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부활이 만약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없다라면, 없는 것을 전제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만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면,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과연 부활이 있을까?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까? 부활이 없다라고 혹시 믿고 계시는 분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그건 믿겠다고 하지만, 근데 내가 과연 부활할까? 내가 다시 살아날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됐고 연합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우리도 부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연합됐고 그의 영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된 연합된 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면 우리도 연합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리스도가 연합 뭐 부활됐지만 내가 부활되나?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무리들, 어떤 사람들도 그런 무리들 중에 한 명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실제로 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치자. 그렇지만 어떻게 죽은 자가, 인간들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수 없다라는 그것만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수 없어, 그것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전제하고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말은 또 한 가지를 주장하고 또 한 가지의 결과를 도출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야. 죽은 자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니까 그래, 죽은 자들이 뭐 부활하는 거 그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예수님도 부활했다고 하는데 진짜? 아니야,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거야. 요거를 목적으로 삼아서 요것을 겨냥하고 있는 거야. 영지주의자들이나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단순히 죽은 자들만 다시 살아나지 않은 거, 부활하지 않았다는, 부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겨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난 믿지 못해, 여기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거를 목표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하는 말을 이렇게 호기심에서나 현역이 되어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는 부활의 교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도 믿지 못하게 되는 참담한 사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부활 교리를 왜 끄집어 들으냐면은 그것이 망가져야만이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망가집니다. 깨집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현혹하려고 끊임없이 영지주의자들이 도전하고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생들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 거짓 선생들의 타겟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전제를 시작합니다. 13절 첫 번째 잘못된 전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꾸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고 이렇게 잘못된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너희들이 말하는 처럼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도출됩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엄청난 결과가 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말이 액면 그대로 맞는 말이라면 결국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들이 말하는 말이 맞는다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게 아니라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뭘 말하고 있어요? 힘없는 인간임에 불과한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어떤 결과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가 누구, 그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다.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고 그게 무슨 메시아입니까? 결국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해서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야. 자기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다른 인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인간에 불과하다. 다시 부활하지 못하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결국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잘 아직은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객관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 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한 그 고난과 죽으심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이 부활을 믿는 게, 이 두 가지를 믿는 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 구속적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4일 만에 부활하신 이 구속사역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고 그리스도도 하나의 인간 예수로밖에 전락할 수가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가 이 종교의 어떤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마호메트, 석가, 공자, 뭐 종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크라테스, 또 요즘 신흥 종교자들, 토속 종교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다양한 종교 가운데서도 그 창시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어떻게 됐어요? 죽고 끝나버렸습니다. 살아나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인간 예수로만 전락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도 결국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한 똑같은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결국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고부동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이렇게 또 전제합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가 뭐라고 인제는 말하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며 말하다 이제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말했지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다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다 헛것이고 허구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거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헛것이 될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거짓말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인됐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은 그건 허구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위에 전제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토대가 뭐예요? 믿음의 토대는요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내가 믿는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두 가지 사실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인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거짓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암만 믿는다 하고 하지만 그건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로 전락한다고 그러지만 부활이 부인된다면요 어떤 결과가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게 죽으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그럴듯합니다. 그건 믿어집니다. 그런데 부활이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실제적인 생명을 받지 않으셨고 우리들도 또한 실제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지도 못했는데 다른 인간처럼 죽어버렸는데 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인간처럼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뭐해요? 부활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네, 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뭐 다 하신 거 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부활한 거,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럴듯하지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만 있고 그 다음에 살아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바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허구입니다. 헛개비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 자체도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고 인간으로 똑같이 죽은 인간, 다른 인간과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 위에서 죽으셨다고 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효력도 발생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같이 가는 겁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한쪽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로 오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참 신앙이고 참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적 사역을 하신 그 역사적 사실에 전제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받은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헛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헛것이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또한 증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은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거예요. 이 증인은 뭐예요? 내가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증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한 걸 듣고 아 그래 그 사람 말한 게 틀렸나 보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한 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뭐 해가지고 막 꾸며내고 뭐 말하는 거.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보았다 목격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 증인이죠. 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증인을 쓰는 거. 이 보지도 않은 사람은 증인 쓰면 안 돼요. 보지도 않은 사람은 증거하면 안 됩니다. 보지도 않은 사람은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라고 말하면 그거 자체가 거짓이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했다 살아나지 않았는데 살아났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완전 거짓말장이라는 거야. 거짓 증인 쓴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는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은 것을 증언한다면 그럼 우리가 다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짓 증인이 아니죠. 참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믿고 우리가 증거하는, 실제로는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믿는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보지 못했다고 믿지 못한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전서에는 제가 종종 언급하는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본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부활의 공동체고 부활의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산타바바라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들로서 거짓 증인이 아닌 부활을 나 혼자만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그 소식을 전파하는, 부활을 목격한 자와 같은 부활의 증인들로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또 생길까요?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세 번째 전제입니다. 잘못된 전제입니다. 잘못된 전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라면, 세 번째 잘못된 전제, 너의 믿음도 헛되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헛되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번에는 이 믿음과 죄와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죄를, 죄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짜니까. 믿음이 허구에 그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었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죄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라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고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죠.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 죄로 인해서 이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게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은 자연스러운 생내적 사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망을 말하고, 이것은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없다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형벌 가운데,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전제를 보면서 우리가 바른 전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대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전제를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박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일이 없고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죽었다, 잠자는 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다. 그리고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은 오실 주님을 얘기하는 거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 망하였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망한 자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며 주님 안에서 참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속해서 잘못된 전제를 사도 바울이 도출시키면서 끌고 가면서 나중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마지막에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왜냐하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이 세상만,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시 이 세상의 삶이라면, 사후에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 없다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라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즐기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껏 나가서 즐기고 먹고 놀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지, 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즐기기라도 하지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그렇게 합니까? 진짜 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와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5장 19절에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31절이 아니라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15장 32절,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는 것은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소에서 고난받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유익이냐. 내가 인간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이 내가 그런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 것이라면 그런 어떤 어려운 고난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 고난받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든 일이, 내가 단순히 내가 인간의 이유로, 인간적인 이유로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 어려움과 고난이 무슨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는다고 믿는다면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것이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 죽을 것이기 때문에 먹고 살자고 말하는 자가 아닌, 바로 이생이 아닌 영생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허사가 아닌 참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삶이요, 주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